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주말 아침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주님 다가오셔서 따뜻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드디어 15년간의 힘든 처가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고향에는 형 에서가 자신에 대한 옛 원한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라고 하셨습니다. 위험이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야곱이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야곱이 두 아내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한 이 장인 라반이지만은 두 아내에게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해야 됐어요. 라반의 두 딸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렇게 논리가 없이 아버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떠나자고 하면은 이 남편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득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야곱이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그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미처 다루지 못한 본문에서부터 좀 다시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어저께 31장 5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야곱은 솔직하게 이제 자기를 보는 라반의 눈이 달라졌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경계의 눈이요, 질투의 눈이요, 의심의 눈입니다. 자기 밑에 두고 키웠는데 야곱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 처남들이 이 장인의 행동대장이 되어서 야곱을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핵심 요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야곱의 설득 논리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논리로 이 부인들을 설득하기는 몹시 어려웠죠. 계속해서 나오는 이 야곱의 이 토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6절, 7절 우리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노사 간의 고용 계약할 때 가장 예민한 게 연봉 조절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예민한데 만약에 요즘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면 이건 완전히 노조 파업 때문에 회사 경영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이라고 해서 또 조카라고 해서 라반이 열 번이나 품삯을 바꿨습니다. 좋게 바꿨겠습니까? 나쁘게 바꿨겠죠. 그 당시에는 품삯을 우리처럼 정확하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 양을 네가 가져라, 이 땅을 네가 가져라 그랬는데 라반은 항상 이렇게 좀 이등품, 상등품 물건을 자꾸 야곱에게 품삯으로 많이 줬겠죠. 그것도 늦게 주고. 그러니까 열 번을 정확하게 변경했다는 게 아니라 열 번 이상 수도 없이 많이 기회만 되면 틈나면 자기 편리에 따라서 이 고용계약을 라반이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은 굉장히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짜서 야곱을 등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절묘하게 개입하셔서 야곱이 손해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대적의 음모가 아무리 치밀하고 촘촘하고 지독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절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갖고 때로는 그렇게 어리숙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냐, 눈 감으면 코베아 가는 세상에 너도 영악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도 영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 모두 신경 쓰이게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십니다.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시시각각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늘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걸 보면 라반이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야곱을 착취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당시는 제가 이 품삯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양이나 이런 물건으로 준다고 그랬죠. 근데 처음 계약 때는 치사하게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을 야곱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양 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다 흰놈이지 점 있고 얼룩 있는 놈은 가뭄에 콩나물처럼 이렇게 가끔씩 있습니다. 치사하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그렇게 유전학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걸 선포하면 희한하게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양들이 유전공학의 확률을 뛰어넘어서 전부 다 점 있고 얼룩 있는 거예요. 라반이 놀래가지고 아니다. 점 있고 얼룩 있는 것 중에서 이번에는 점 있는 것만 넣어가져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태어나는 놈들이 또 더 확률이 작은 점 있는 놈들만 또 태어나는 거예요. 아, 라반은 정말 막 머리가 돌겠어요. 유전학적으로 확률이 말이 안 되고 좁혀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는 거예요. 꾀를 써서 야곱을 코너로 몰아넣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은 개입으로 양떼들의 무늬를 바꿔주셔서 야곱의 재산만 계속 불려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전번전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개입은 야곱이 당할 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어적인 개입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시는 공격적인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덜 주려고 그렇게 룰을 정한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거 확률을 뒤집어서 환경을 바꿔서 거의 태어날 확률이 없는 얼룩무늬와 아롱진 것들 이렇게 점 있는 것들이 딱 태어나게 하셔서 오히려 야곱의 재산을 불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어적인 개입도 하시고 오히려 방어 모드에서 전환해서 공격적으로 우리의 땅을 넓혀주시는 이런 공격적인 개입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은 야곱의 힘으로 불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확장시키실 때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자기가 무리하게 가려고 그러면 고통스럽습니다. 요즘 우등생이라는 말이 뭐의 준말인지 아시죠? 우겨서 등수를 올린 학생이. 요즘 어떻게든 막 자기 수준보다 높은 대학 가려고 하고 성적 조금 올리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그냥 돈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조금만 돈 많이 벌면 공장 확장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겸손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 이걸 내가 막 무리수를 둬서 이렇게 막 확장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꿈 이야기를 아내들에게 해줍니다. 첫 번째 꿈은 6년 전에 야곱이 라반과 이 공식 노동계약을 맺은 후에 꾼 꿈입니다. 당시의 꿈을 야곱이 회상하면서 아내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고용계약 맺고 나서 별로 태어날 확률이 없는 얼룩무늬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은 있으면은 네게 품삯으로 주겠다. 거의 품삯을 안 주겠다는 이 라반의 못된 고용계약을 사인하고 나서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너의 고용주는 악한 마음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지만 내가 환경을 바꿔줄 것이다. 내가 유전공학의 법칙을 바꿔서라도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꿈으로 불가능이 가능이 될 걸 야곱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다 불경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 경기가 트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환상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끝에 봅니까?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정말 삼촌으로서 장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야비한 노동력 착취를 해서 사위 야곱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정말 억울하고 힘든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편들어주시고 오히려 복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에게 억울한 핍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다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라반의 그 나쁜 계획으로 라반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불려주셨어요. 진짜 스타는요, 엄청난 태클 속에서도 골을 넣는 게 스타예요. 무주공산 텅텅 빈 데서 넣으면 그건 누가 못 넣습니까? 진짜 축복은요, 도저히 축복받을 수 없도록 견제와 공격과 음모와 모함이 칠렁클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도 축복이 오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절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할 확률, 전문가들의 견해 참고만 하시고 그냥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거 보고 있으면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편들어주시고 야곱에게 복주시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야곱이 우리도 알다시피 그렇게 뭐 복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성품이 고결한 사람입니까? 야곱도 뒤돌아서기만 한번 막 남 속여서라도 살아남기 바쁜데 그러니까 야곱이 복받은 이유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까지 움직이셔가지고 야곱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양과 엽서들이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게 만드신 거예요. 불가능한 환경이 야곱을 위해서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안 되는 건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야. 내가 좀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좀 더 경쟁률이 낮은 때 대학에 입시했더라면, 내가 할 때는 왜 이 분야 경기가 자꾸 이렇게 환경을 탓하시는데, 그래서 재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결심한 사람은요, 환경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밤새도록 그날 밤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은 어부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불경기예요. 그러면 베드로만 고기 잘 잡아서 잡히나요? 예수님이 축복을 주기로 하시니까 베드로 그물에만 고기 때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가능한 환경을 가능한 환경으로 바꾸십니다. 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왜 복 주시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면 사랑하잖아요. 예쁘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뭐 잘생겼다든지 나한테 잘해준다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다음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은 그 다음에 갖춰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 실패를 이용해서라도 또 다른 복을 주십니다. 어쨌든 죄가 없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그런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1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12절까지의 꿈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최근에 야곱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장인 라반과의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나 외롭고 힘들던 야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은 14년 전에 야곱이 도망자로 뛰어다닐 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곳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신 그곳입니다. 야곱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한 곳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야곱이 잘되든지 못되든지 베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베델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잘될 때, 교만해질 때는 그 베델을 기억하며 겸손해지시고 실패하고 낙망해서 땅에 가라앉았을 때는 그 베델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은 야곱이 빈털터리 도망자 시절에 너무나 외롭고 가난하던 그 시절에 베델에서 드렸던 그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때 드렸던 헌신의 서원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 베델에서 예배처를 세우겠다, 평생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 정신없이 흥분해서 드렸던 그 서약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베델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 처음 도망자 그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돈도 벌었으니까 네 인생이 다 됐다고 생각했지? 그렇지만 뜻하지 않은 새로운 어려움이 또 오지? 네가 이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라반이 너를 압박하지? 이제 너는 또 새롭게 떠나야 돼. 새로운 베델이야. 새로운 개척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옛날을 기억해. 그래서 축복을 회복하고 싶으면 베델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 기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의 그 마음으로 베델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이 참 되었다 싶으면 다시 위기가 오고 되었다 싶으면 다시 위기가 오는 것을 야곱에게서 봅니다. 야곱이 도망자 시절에 그 마음으로 이제 돈도 있고 아내도 있고 많은 걸 가졌지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